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사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갔다가 원래 자기의 출발지였던 안디옥으로 돌아오니까 돌아온 상황이 어땠냐면 1절에서 읽은 그대로예요.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자, 어떤 사람들이 뒤에 보면 5절에서 보면 얘기했던 사람들이 누구랑 비슷하냐면 5절의 시작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과 1절에서 지금 안디옥에 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내용이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형제들의 가르치되 뭘 가르치냐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는 것을 알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뭘 하라는 거죠?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가지고 이제 많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서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논쟁이 있게 되니까 이 논쟁을 우리가 여기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장로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의논해서 거기서 어떤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확답을 듣게 되는 거죠. 보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 그 안디옥 교회 안에 논쟁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죠? 이게 맞느냐 저게 맞느냐 갑론을박하는 논쟁이 있어요. 논쟁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보통 논쟁 이 싸우는 거 아니에요. 싸움 그러면 대부분 싫어해요. 안 좋아하죠. 근데 논쟁은 좋은 수도 있단 말이죠. 어떨 때 좋은 거예요? 이 논쟁을 통해서 논쟁이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다면 뭐가 있나 이거죠? 일단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 논쟁을 통해서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죠? 바른 것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게 돼요. 이 바른 것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바른 신앙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 바른 신앙에 서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내가 이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고 내 삶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바른 신앙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건강한 이건 이제 건강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고 건강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내 삶에서 이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건강하면 이뻐진단 말이에요. 신앙생활하게 되면 이쁜 삶이 된단 말이에요. 이뻐진다고요. 이게 논쟁으로 말미암아서 바른 신앙을 알게 되고 이 바른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건강해지고 이쁜 신앙이 있다는 것은 다른 얘기로 하면 다른 공격에도 많은 공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격에 적응할 수 있어요. 반응하는 거죠. 적절하게 반응하고 그 공격을 이길 수가 있어요. 많은 이단들이나 많은 잘못된 가르침이 왔을 때 그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부분은 내가 이때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내 잘못을 고쳐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잘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 잘못하는 것을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고 다시금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나쁜 점은 자존심이 상해요. 잘못을 지적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존심이 상하죠.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빠서 이걸 알겠는데 싫은 거죠. 머리로는 인정은 되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잘못을 내가 고쳐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잘났다로 해서 결국은 분리하게 됩니다. 이게 논쟁으로 잘못된 논쟁으로 가는 거죠. 이건 바른 논쟁은 내 잘못이 드러나고 그 잘못을 드러난 것 때문에 내가 바르게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너만 잘났냐? 나도 맞다. 이거예요. 한국에 장로교 교단이 몇 개인 줄 아세요? 혹시? 한 100개가 넘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큰 교단만 뭐 알고 있는 교단만 해도 한 십몇 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찾아보니까 장로 교단이 100개가 넘는데요. 100개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수틀림은 나와서 교단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건 이게 논쟁이 바른 모습은 아닌 거예요. 사실. 자, 이 하지만 우리 안에서 분리가 아니라 서로의 다른 점이 있다는 것. 바울이 쓴 편지와 베드로가 쓴 편지와 나와 있는 주제들은 분명하죠.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만 그 다양성들은 있잖아요. 사복음서가 대상자들, 사복음서를 쓸 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대상과 상황과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문체와 내용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다양성은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다양성조차도 인정해 주지 않으려는 고집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고집은 깨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고집을 잘 꺾지를 못하고 오히려 그 고집으로 분리하게 돼요. 회개하고 바른 것으로 가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지만 나와 다른, 틀린 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인정하는 바른 신앙 안에서 서로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고 함께 기뻐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 각자 각자의 개성들이 다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 각자의 개성들 속에서 이 바른 복음을 통해서 서로 깎여가고 서로 채워가면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걸 교회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안 깎이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무척 고생시키는 거죠. 빨리빨리 깎일 건 깎이고 다른 사람 채워줄 건 채워주면서 가야지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건 건강하고 이뻐진다니까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논쟁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고 이 다양성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교회의 바른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이 내용이 뭐였었느냐? 이제 이 논쟁의 주제가 뭐였냐면 율법이냐? 복음이냐예요. 율법과 복음에 대한, 잘 보이세요?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 둘을 구별하는 건데 이건 우리는 은혜라고도 얘기하죠. 저희 교회에 한가족 공부 처음 한가족 공부 하게 되면 이제 쭉 얘기할 때 보통은 율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행위라고 얘기해요. 복음은요? 복음은 은혜, 그 다음에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믿음. 에베소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인데요. 신약성경 310페이지, 311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구절이에요. 자, 뭐라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율법과 이 은혜, 율법과 복음, 은혜를 대조하는 것을 어떻게 대조하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8절과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 믿음과 이 믿음과 행위를 두 개를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율법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닌가요, 율법은? 그렇죠. 구약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율법을 행위로 한다는 사람들도 다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기도 말씀을 따라서 살아요. 따라서 행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여기도 말씀으로 살아요. 둘 다 똑같이 말씀으로 살아요. 그렇죠? 이것은 같아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두 개가 같아 보여요. 그런데 행위와 믿음, 이 율법과 복음을 왜 구분 짓느냐, 어떻게 구분 짓느냐, 이 원인과 사실은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예요. 가장 중요한 차이는 원인과 동기. 원인과 동기가 여기 율법, 행위는 행위라는 것, 율법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원인과 동기가 다. 주체가 나예요, 나.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이 일을 한 것은 하나님도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인이고, 내가 못했으면 그 결과도 내가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은혜로, 복음에 있는 사람들은 원인과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원인이시고 하나님이 동기시고 하나님이 모든 결과가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나니까 나로부터 이루어지는 결과를 내가 결과가 내 책임이라니까 결과도 열매도 내가 맺는 거예요. 내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동기와 목적과 결과가 다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 조건이 내가 하는 것이 원인이고 조건이고 결과이기 때문에 내가 내 실력이 그러니까 내 실력이 중요한 거예요. 보이세요? 맨 밑에 보이세요 다? 내 실력이 중요하단 말이죠. 내가 얼마만큼 기도를 열심히 했느냐, 얼마나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느냐, 그렇게 한 것을 하나님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들어준 것처럼 보이면 어떻게 돼요? 내 자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말은 하지만 뭐예요? 결국은 내 자랑이란 말이에요. 내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내 자랑이. 그런데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은 이게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아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 것으로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받아서 한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건 내 자랑이 나온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뭐 무익한 종이다, 무익한 종으로서의 역할. 아, 나는 당연히 할 바를 한 겁니다. 이 무익한 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나는 그냥 시키는 것만 했습니다가 아니라 종은 주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종이에요. 주인의 마음을 아는 종이라는 거죠. 당연히 할 것을 하고 나는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했을 뿐이란 말은 자기 자랑이 안 나는 거고 주인을 높이는 종이에요. 결국은 이걸 복음으로 산, 은혜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내가 못하는 것 때문에 아,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나를 정죄하고 나를 자꾸만 점점 안 좋은 쪽으로 가려고 하는 습관이 우리한테는 있어요. 그거 역시도 주인을 무시하는 처사란 말이에요. 주인이 나를 오늘도 아, 이 일을 못했으니까 너는 꺼져 아니야 라고 차는 주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 하여금 그 일을 이끌어가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키게 된단 말이죠. 회개하고 다시금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대로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원인과 결과, 어떤 목사님들이 이걸 인과율로 산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인과율은 물론 우리가 다 인과율이죠. 세상의 법칙대로 원인과 결과대로 살려고 이게 훨씬 더 우리한테 삶에 편해요. 율법대로 사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한단 말이죠. 그런데 율법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그걸 좋아해요. 능력도 없다는 것은 율법대로 살면 살지 못하면 신명기의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뭐 몇 대까지 복을 받고 이거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물두멍이에도 복을 받고 어디도 복을 받고 이건 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저주예요. 지키지 못하면서도 그 저주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율법의 결과를 우리가 다 책임질 수도 없어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대로 살기를 훨씬 더 좋아한단 말이죠. 그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결국은 이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래서 나는 주인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꾸만 나한테서 이 행위로 내 자신을 증명하고 내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걸 보고서 매일매일 돌이키는 삶,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율법이냐 복음이냐,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둘 다 똑같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다. 하지만 뭘로 알 수 있어요? 결과로 알 수 있는 거죠. 원인과 목적,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자기에게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결과가 내 자랑으로 끝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느냐?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보이고 살아가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이런 두 가지의 여러 가지 지금처럼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런 가르침이 두 가지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 딱 주고 이대로만 해!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이 율법을 우리가 훨씬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성경에 우리가 성경을 우리 일상을 전부 다 성경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하지 않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자유가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나중에 가서도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그러거든요.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자유인인데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로로 탄단 말이에요. 이게 자유자이지만 종으로서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가르침이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 혼란스러움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 복음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고 매일매일 우리를 단련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늦은 시간에 왜 여기 앉아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자신을 돌이키게 하는 거란 말이죠. 바른 복음을, 그래서 나를 깎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자신을 나오게 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 주님을 내가 더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한단 말이죠. 그때 진정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아,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더 알게 되겠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건 이 율법으로 행한다는 사람들이 율법을 행위로 사야 된다, 행위를 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사람들의 말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뭐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냐면 율법을 준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구약에 있는 선배들 다 율법을 지켰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는데 그 언약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할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할례를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셨을까요? 안 지키셨을까요? 지키셨죠.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가셨어요. 그럼 뭐예요 이게? 율법을 지키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네 율법은 다 됐으니까 끝났다, 폐기해버려 말씀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율법을 폐기하신 적도 없어요. 결국은 율법은 계속 있는 것처럼 다 없어졌다, 폐기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자, 이걸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걸 요즘으로 그대로 적용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구나. 잘했어. 예수 믿는데 근데 왜 사는 건 저 모양이야?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뭔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맞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생활이 바뀌는 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나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켰기 때문인 것이지 깨끗하게, 착하게,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닌 거란 말이죠.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불교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깨끗한 사람들이. 요즘에는 무소유했던 사람도 무소유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아주 말들이 많던데. 세상적으로도 도덕적으로 뭐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잘 사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다운 삶, 말씀에 따른 삶 때문에 내 삶이 바뀌어가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자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실까요? 그냥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손길들이 있단 말이죠. 이제 우리는 내가 죄 잘못된 것 때문에 그 잘못 때문에 벌을 받는 정죄를 받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답게 만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은 있단 말이죠. 그걸 성경은 징계라고 얘기해요. 징계가 없는 자녀가 없단 말이에요. 징계를 받을 때는 어때요? 받는 자녀는 속상하죠. 기분 나쁘고 아프죠. 그런데 그 징계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아들 다음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죠. 저희 집에 애가 둘 있잖아요. 큰 딸이 있고 밑에 아들이 있는데 큰 딸은 거의 아들 같은 딸이에요. 그런데 클 때도 그랬었거든요. 얘가 둘이 똑같이 잘못을 할 경우들 있잖아요. 아들 둘 키운 거랑 같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엄청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둘이 갖다 놓고 혼을 내려고 딱 그러면 첫째는 그 혼나는 걸 뭐 손바닥 대! 그러면 어릴 때 이렇게 손바닥을 맞고 그러면 끝까지 참고 다 맞아요. 일단 맞기 시작하면 작은 애는 벌써 도망가서 책상에 앉아서 책 펴고 있어요. 뭐 하는 거죠? 혼날 거 미리 알고 도망가는 거죠. 그리고 와서 한 대 때리려고 들면 이건 진짜 눈에서 탁동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빠 잘못했어요. 매는 누가 더 많이 맞을까요? 큰 애가 다 맞죠. 작은 애는 맞지도 않아요. 때릴 수도 없어요. 때릴 수도. 웃겨서 못 때리겠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얘기 드린 건 둘째처럼 맞는 거 다 맞지 말고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렇게 얘기할 때 좋게 얘기할 때 빨리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얼른 얼른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의 본성은 율법주의대로 사는 본성이 있어요. 습관이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그래요. 교회 생활이 오래 하면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 습관이 성장해요. 그래서 교회 오면 당연히 그냥 와서 기도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 뭐야? 눈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죠.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이때까지 해왔던 행동과 조금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 눈이 이상하게 막 커졌다 울부락불부락 됩니다. 금방. 금방 나와요. 불안해집니다. 자기가.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해요. 폐쇄적이에요. 종교적 행동만으로 남는 건 신앙의 성숙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것 자체를 회개하셔야 돼요. 다양성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 것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문제는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지만 그걸 끝까지 고집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나는 절대 이건 못 바꿔. 이거는 안 돼. 이 신앙은 내가 성경대로 그것이 인정되고 성경대로라면 말씀대로라면 정말로 인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습관과 내 관습에 있는 것이라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영원히 뜨거운 데 계신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겠어요. 좋게 얘기할 때 빨리 회개하는 게 좋겠죠.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공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보내기 전에 그 안디옥에 있는 기간 중에 사실은 이 바울이 자기가 1차 전도 여행했던 그 남부 지방, 그걸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학자들에 따라서는 갈라디아 북부 지방을 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안 갔으니까 이 후기, 여러분들을 나눠드린 그 갈라디아서 자료 안에 보면 이게 전기다 하는 사람들은 지금 주 47년, 48년 1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나서 이걸 썼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고 후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게 북부 쪽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을 북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후기다. 어떤 것이 더 맞느냐?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 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기 중에서도 예루살렘 공의회를 가기 전에 이것을 쓰고서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를 갔다. 왜 그러냐면 이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자기가 바울이 베드로가 이방인 사도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는 걸 보고 자리를 비운 적이 있거든요. 말 나올까 봐 겁나서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꾸짖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꾸짖던 내용을 썼을 정도라면 이걸 지금 공의회를 갔다 오기 전에 이것을 써서 보내고 공의회를 갔을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훨씬 더 좋아 보여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공의회를 가서 공의회에서 결론이 나온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야? 다 똑같이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단톡방에 제가 올려드렸던 내용들을 쭉 보시면 그 안에 율법이나 육신, 행위, 할례, 그리스도, 성령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나 믿음과 행위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율법과 복음 요거 둘이 대조하고 육신과 성령 육신으로 살 것이냐 성령을 따라 살 것이냐 요 두 가지를 계속 대조한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사실 이 주제는 갈라디아서 주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시다면 제가 지금 했던 거에 대해서 속으신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됩니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제가 지금 함정을 파놓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게. 뭐가 잘못됐을까요? 진짜 큰일 났는데, 이거.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 맞아요? 이 말이 맞나요? 맞는 것 같지만 안 맞아요. 왜? 뭐가 빠졌어요? 오직이 빠졌단 말이에요. 오직이. 'Justification by faith alone'이란 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오직이란 말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 그 다음에 행위로 네 의로움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행위가 우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행위는 나중에 이제 5장과 5장의 6장에 가서 나오는 건데, 이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은 당연히 주인을 사랑해서 그 삶이 나와야 돼. 결과로서 나오는 거지 조건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직이란 말을 반드시 붙여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할까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됩니다. 아셨죠?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 그 내용을 갈라디아서가 쭉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를 같이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처음에 보면 개인적으로 바울이 사도가 됐던 사도에 대한 변증을 1장 1절부터 2장까지 쭉 이야기합니다. 1장부터 2장까지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1장 18절을 봅시다. 바울이 어떻게 자기가 사도가 되었는지를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18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를 만났냐면 베드로하고 야고보밖에 만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다른 어떤 사도들에 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받은 거냐. 1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에요. 누가 다른 사람, 사람에 의해서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사도권은 사람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왜 쓰느냐, 우리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쓴 이유를 기록하여 있는 게 8절과 9절인데요. 자,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요. 그런데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안에는 누구도 포함되냐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포함된다는 거거든요. 나 자신도 내가 만약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나도 이 저주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는 거죠. 다른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오직이 빠진 거예요, 사실은. 오직이 빠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됩니다. 그래서 행위로 증명하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우리 이성에 딱 맞아요, 그게. 그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건 은혜로만이 가능한 거다. 은혜 외에는 어떤 것도 아닙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란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사도직을 하고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고, 그래서 너희에게 어떤 것이냐, 은혜의 복음을 쭉 설명해 주는 것이 2장 전체 내용이에요. 2장부터 2장, 3장, 4장의 내용이 바로 그 거저주는 은혜의 복음에 대한 신학적으로 변증해 주는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는 그 믿음과 의에 대해서 2장 20절부터 20절 너무 잘 19절부터 2장 19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율법에 대해서는 이제 죽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함이라.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내가 산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거란 말이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죄를 범하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죄는 죄 때문에 정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아들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징계, 아들 만든기의 손길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답게 만드는 손길이 있어요. 그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다 하고 나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근데 우리는 할 일도 안 하고 주어진 일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다가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를 아들 만들기, 자녀 만들기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거죠. 우린 다 신앙생활하면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잖아요. 내가 이만큼 잘한 거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고 또 누가 인정해주면 좋아하고. 제일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죠, 목사. 설교 한 편 하고서 여러분들이 다 은혜 받고 감동받으면 얼마나 뿌듯해하겠습니까? 그거 하나로. 옆에서 제 아내가 저한테 좋은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말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늘 잔소리, 저는 잔소리라고 생각하지만 하는 사람은 조언이에요. 하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속은 상하고 마음은 아프지만 더 말씀 앞에 서게 되고 말씀을 더 열심히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하든지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끔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장에서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 것이 아니라 성령의 행위가 아니라 너희가 이런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다, 행위가 아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3장 전체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예를 드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약속의 자손인데 그 약속의 자손이라는 것은 믿음의 자녀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자유의 여인, 자유인으로서의 자유인의 후손이 된 것이지 그 이스마엘이나 하갈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후손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자유인, 사라의 후손이라는 거죠.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내용이 3장 11절에 있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의인 믿음으로 살리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율법은 왜 있는 걸까요? 3장 23절. 우리에게 율법을 준 이유를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자, 23절부터 우리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5절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것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은 뭐예요?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 초등교사가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이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초등교사 선생님이라는 거죠. 선생님의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온 후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초등교사에 했던 모든 것들이 있지 않다. 그 교사 아래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 역할이 이제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초등교사의 역할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더 이상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받거나 율법 아래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다.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5장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장 1절에서 너희가 이제 자유자가 되었다. 이 내용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너희는 자유하게 되었다. 자, 그런데 13절을 봅시다. 5장 13절.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기 또 바뀌었네요. 종의 멍에를 지지 말라 그랬고 서로 종노릇하라. 왜 하라는 거예요? 이제 앞에 한 단어 있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전에는 율법 때문에 율법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쁜 마음으로 종로로 타는 것이 기쁜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익한 종으로서 주인이 원하는 것을 주인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기꺼운 마음으로 그걸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당신보다 위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찌하든지 밑에 가서 종로로 타려고 나는 당신을 섬겨야 합니다. 그 섬기려고 서로 싸웠으면 좋겠어요. 우승 교회인가요?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 성도들을 됐으면 좋겠단 말이죠.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일을 못해서 안달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 안달난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육체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고 나중에서 5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열매로 말미암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지막에 6장에 가서는 이제 너희에게 일어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것이다. 6장 15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6장 15절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으심, 새로운 창조, 우리에게 일어난 새로운 창조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은 어떤 굴레로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거란 말이죠. 그걸 5장 16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모든 삶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서로를 높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도 우리는 고난을 받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서로 종노릇을 합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선 거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삶을 사신 것이고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것. 이걸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그때 우리에게서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양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에 나오는 그 열매들이 맺혀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이 보고 알아요. 나는요 힘들죠. 종로 사는 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지만 그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 안에서도 그 열매들이 맺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기에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경 한번 읽었다고 우리는 우쭐해지기 쉽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너는 아직 이것도 모르냐고 내 자랑을 내보일 때가 너무도 많은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면 주여,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짐을 질 줄 알고 그들의 발을 씻길 줄 알고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는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길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기쁨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은혜로 살아가는 기쁨이 주님의 백성들 가정 안에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